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어느 면에서 좀 미스테리예요. 지금부터 한 14년 반 전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교회가 왔는지 이걸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역사에 좀 약합니다. 어떻게 그저 몇 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교회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 오전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우리 교회 이제 1년간 헌금 들어오고 한 게 한 25억 원 이 정도 된다 그러고 우리가 예배당 이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되고 아마 한 2,000평 정도 이제 건물을 저희가 여기 이제 지은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한 중형교회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목사와 사무원 외에는,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이. 더욱이 이제 목사는, 파트타임, 목사가 돼갖고, 저는 여기 금요일 날 저녁, 7시경에 이제 와서 금요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하루만 이제 교회로 옵니다. 지난 한 14년 동안 이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 정도 교회 규모가 이 정도가 이제 되면은 막 여러 명의 뭐 부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러한 그 직원들이 아마 있어야 그래야 이런 교회를 아마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이제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저를 만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 뭐 부목사님에 누가 이렇게 연락처 주고 이래갖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레인지 한다 그러죠. 뭐 미팅을 어레인지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는 저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뭐 설교제 하는 그 주방 모든 일, 주차,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부, 여기까지 교육하는 거, 또 방송실에 있는 이런 모든 장비 운영해서 방송하는 거,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영상 올리고 하는 이런 모든 미디어, 이런 섬김, 또 우리 주일에 오면은 오케스트라, 이게 뭐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목사는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보고 그렇게 해갖고 주어진 그러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열심히 설교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도록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방송반이나 이렇게 이제 보면은 참. 정규 무슨 방송 교육을 받거나 뭐 미디어 편집 교육을 받거나 그런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해서 다 전수해서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해서 올리라고 그러고 영상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뭐 방송 장비 하고 지금은 제가 오히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이렇게 하고 오케스트라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데려다 앉히고 제 아내가 뭐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이렇게 돼서 모든 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됐습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부가 작아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전통적인 공화당 정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은 크게 해갖고, 그래갖고 정부가 다 해주겠다. 일반 교회가 다 그거잖아요. 크게 해서 그냥 교회 한번 오면 꼼짝 못 하잖아요. 이 문재인이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진다 이것처럼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냥 잡혀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사람들도 가고 그냥 얼거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이 정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해서 그냥 교인을 압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거 미국에 있는 교회는 훨씬 덜합니다. 이런 게 덜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작아요. 정부가 작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가야 될 길,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그런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가서 삶도 살고 그 다음에 교회도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성도들이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 가보세요. 가서 그냥 전화 오고 해갖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 또 이렇게 이제 작은 정부를 구성하니까 인건비 지출이 다른 교회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뭐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저희 교회 뭐 25억 원 이런 헌금 가운데 10에서 15억 원 이상의 여유가 생겨요. 매해. 그걸 우리가 서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 지을 때 풀링을 하면 한 60억 원.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을 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는 식으로 하지 않고 교회에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 갚아주기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인가 회계 그 형제님이 잠깐 재정 상황을 이제 이야기해줘서 들어봤더니 50억 원을 갚았다 그러더니 지난 4년 동안에 풀링해서 돌려준 돈이 50억 원이다. 그 다 이렇게 돌려줬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지고 있는 그런 빚 이런 것들만 이제 갚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 헌금 했던 것들 풀링한 거 50억 원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미디어 선교. 우리 교회는 뭐 CD든 책자든 뭐든 하면 다 무료로 주잖아요. 무료로.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목회자들에게 이제 무료로 성경과 책자들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아마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냥 4억 원을 무료로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제 했고, 올해 2023년도에는 모르긴 해도 한 6억 이상, 6억, 7억 정도를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책을 다 무료로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이게 정보를 주려면은 그러면 이제 무료로 줘야지 이걸 뭐 사서 읽어라 그러면 안 읽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 무료로 주는 그런 시스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그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잘 굴러가고 좋지만 부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사람이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특히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사례들이 생겨난다. 영혼의 자유, 이게 다 영혼의 자유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영혼의 자유를 잘못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 본인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자유와 방종의 차이 이런 그 제목으로 영혼의 자유가 무언가 진정으로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일단 그런 거예요. 이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 교회에 딱 오면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잘. 그 물어보면 영혼의 자유라고. 영혼의 자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새벽부터 해갖고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하더니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드리러 안 오고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 영혼의 자유다, 영혼의 자유.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게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시키고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교회인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어때요? 헌금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영혼의 자유라고 이제 헌금 안 하고 뭐 교인들과 만나는 교제니 뭐니 이렇게 하면 다 영혼의 자유, 교회를 또 파괴시키는 그런 일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내 영혼의 자유라고 그러고 이게 뭐 하여튼 간에 좋지 않은 그런 일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다 영혼의 자유라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생깁니다. 예.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영혼의 자유예요. 목사가 뭘 강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를 강제하지 않아요. 교회 어떤 시스템 여러분과 뭐 해라고 이렇게 강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가치예요. 예. 근데 이게 잘못 오용이 되거나 잘못 이렇게 이용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혼을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한 1,200명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예, 올해 이제 더 많이 교인들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미리 좀 예방주사를 좀 이제는 맞춰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안에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날 그런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 가서 soul liberty, 이거의 definition, 정의, 이렇게 해서 이제 쳤어요. 그랬더니, free Sunday school lesson, 그러니까 주일학교 레슨을 공짜로 해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영혼의 자유에 대한 네, 정의,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쭈루룩 이제 적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영혼의 자유, 소울 리버티는 뭐냐?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개인은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혼, 혼은 이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혼이 옳다고 지시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게 이제 영혼의 자유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개인은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혼이 옳다고 지시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영혼의 자유, 뭐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을.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 근데 영혼의 자유는 신자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예,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그의 양심에 반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믿으라고 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영혼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영혼의 자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예,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영혼의 자유니까 안 해도 돼 이러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가 있어도 신자는 성경의 원리들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자기가 속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영어를 제가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어저께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어디에서 이제 나오게 됐느냐? 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유로운 그런 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란 말을 그렇게 사용할 그런 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한 300년쯤 이렇게 지나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기독교, 예, 기독교와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하나가 돼서 융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천주교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시스템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짬뽕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 그대로 다 교회가 수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뭐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천주교가 하면 여러분 뭐 제사를 드려도 괜찮고 술 먹어도 괜찮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식의 이런 그 종교 시스템이 AD 300년 넘어가면서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게 거의 500년쯤 가니까 세상 모든 걸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게 그게 이 땅에 존재를 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깜깜한 거예요. 모든 게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그냥 깜깜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거의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온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려 1000년 동안 천년 동안 이런 그 중세 암흑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고 이 중세 암흑 시대가 되면서 이제 천주교회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게 몇몇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리가 됐어요. 천주교는 유아 세례에 태어나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는 그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주교회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그러니까 천주교회에 들어가서 천주교회 멤버가 되지 않으면 심지어 나중에 죽을 때 묘지도 못 얻는 거예요. 묘지도. 이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천주교 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서 살지 않으면은 그럼 그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미사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여기 천주교 사제가 있는데 사제가 빵덩어리하고 이거 갖고 있어서 여기다 축사를 하면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여기로 내려와서 진짜 요 빵 조각하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 된다 해서 계속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미사. 여기다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가르치게 되고 루터의 시대에 가니까 커다란 성당을 이제 지어야 되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그래서 이걸 뭐 50만 원 주고 이렇게 사면은 그럼 할아버지든 누가 이렇게 죄가 이렇게 사해져서 50년씩 뭐 감해진다 100년씩 감해진다 십자군 전쟁을 나가게 되면 그럼 뭐 이런 종류의 이런 죄가 다 없어진다 뭐 등등 이런 거에서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거 이제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에는 왕이 금이 닿아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왕을 임명하고 왕을 폐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권세를 이 중세 시대에 교황이 갖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성경은 읽지 못하는 금서 목록에 집어넣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깜깜한 거예요. 미사 때는 어떻게 해요?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여기서 살살이 되면 어떻게 뭘 내용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도 지금 구원받기가 어려운데 죽을 때까지 듣는 말이랑 라틴어로 해서 뭘 들으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그 시스템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지 않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럼 재산을 몰수하고 출애하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이런 시스템. 이게 이제 천주교 암흑 시대의 천주교 시스템이 무려 1000년 이상을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견딜 수 없다. 대다수 사람들은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며 구원이든 뭐든 그저 교회가 하는 대로 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죽을 때 종부성사까지 이렇게 받으면 일곱 성사만 받으면 이제 최소 지옥은 벗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옥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러니까 성경을 접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인간이 양심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이 시대에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런 시대에 이제 북아프리카 이런 데는 이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이제 바울의 교리를 따라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 폴이니까 폴리시안이 등장하고 보고밀이 등장하고 중세 이제 1000년이 넘어가면서 알프스 지역에 왈덴시안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루터 이제 당시에 가면은 아나베프티스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은 건 무효라는 거예요. 유아세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물을 뿌리고 그러고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거는 무효다. 그래서 아나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든 이렇게 물을 여기다 붓는 게 있어요. 그건 관수례라고 하는데 관수례로 다시 받든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받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한 어른들이 제대로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나, 다시 받는 아나베프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다수는 신약성경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택한 거예요. 저기에 가서 보면 Truth worth dying for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지킨 그런 진리들, 이런 진리들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이건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뭘 이제 주장을 했냐 성경의 최종 권위를 주장한 거예요. 성경만이 최종 권위다. 뭐 교황이다, 목사다, 교회다가 아니라 뭘 이야기하면 이게 성경에 근거했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의 최종 권위. 그 다음에 자치적인 지역 교회. 이게 천주교라고 하는 건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교회가 뭐 50개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찍어 내리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뭐 대부분의 교단도 다 거의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황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뭐 고린도 교회 하면 다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이걸 다 그 거기 속해 있는 교인들이 합의하고 헌법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지배하거나 뭐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저 위에 어느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교단장이나 누가 해서 이걸 지배하거나 하는 이런 교회는 성경에 없다. 성경이 없어요. 다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역교회를 운영을 하더라. 그걸 따라서 해야지 저 위에 누가 해서 거기서 명령 내리면 쫙 내려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 이거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지 목사나 아니면 이 천주교회는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 신부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어로 프리스트가 있잖아요. 프리스트가 뭐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서 고백성사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럼 죄를 듣고는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뭘 받아갖고 이렇게 마룻바닥 열 번을 닦으라 그러더니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하는 거는 없다는 거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딱 갈라져서 하나님 앞으로 직통으로 나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왜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하냐. 제사장은 오직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의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밖에 없다. 침례와 주의 만찬 이런 거 말고 나머지 모든 것들 하는 것들은 이건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러한 명령이 아니다. 규례가 아니다. 교회가 지키는.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 목사가 믿으라거나 아니면 교황이 믿으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믿으라고 지시하는 걸 나는 믿을 이와 같은 자유가 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만 교회 회원이 돼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교회 특히 이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냥 교회만 오면 다 교인이라 그러고 조금 있으면 집사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교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투표하고 그러면 어떻게 투표하겠어요? 성경에 이런 교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따라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끌고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그 무리들은 뭘 주장을 했냐. 교회의 멤버십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와도 좋지만 우리 교회 어떤 일을 이렇게 집행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멤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멤버. 그래서 멤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같으면 필수 설교 40선을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 이 철학과 문화에 관한 그런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헌법을 또 읽어야 되고, 그렇죠? 구원 받아야 되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만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앞날을 결정하는 그런 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그 나라에 태어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유아 세례 받고 그러고선 죽을 때 묘지라도 하나 받으려면 뭐 무조건 다 100% 교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사람, 교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수를 차지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고. 지역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을 가서 읽어보니 두 개의 직분만 있더라. 하나는 감독의 직분이고 하나는 집사의 직분이고, 감독, 그것이 이제 시간이 영어로 감독이 비숍이란 말이에요. 비숍. 그래서 지역교회는 비숍과 그 다음에 디콘, 집사만 이제 있는데, 이 비숍이 지금은 가서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주교 아니면 감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주교, 천주교 주교로 이게 둔갑을 하게 된 거예요. 천주교 주교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 이것보다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교회에는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 두 개의 직분만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정교분리,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교회라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카톨릭만 믿어야 된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국가교회거든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 그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장한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냥 두지 않고 죽이니까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 그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trail of blood, 그러니까 이 피의 길이다, trail, 뭐 행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역사를 따라 이렇게 쭉 오면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는 사람을 천주교회가 박해해서 죽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흘린 피로 만들어진 이런 트레일, 어떤 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을 침례교인들이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이제 하나가 이제 돼서 나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천주교회라고 하는 저 까만 게 저게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천주교회가 둘로 나뉘죠. 하나는 천주교회, 하나는 이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를 이렇게 나뉘어 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흩어져 나가. 이게 그 당시에 암흑시대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걸 쭉 따라 나가면서 저거 아니다라고 해서 피를 흘리면서 항거하는 그런 무리들이, 빨갛게 돼 있는 이런 무리들이 곳곳에서, 수는 작지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흘린 피의 자취를, 그거를 trail of blood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에서 독립침례교회 이런 계통에서 저런 그 책을 만들어서 저런 사람들의 역사가 무언가를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과 양심에 따라 믿고 행하는 것을 우리 침례교인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영혼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천주교회의 박해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천주교회의 박해. 다른 믿음은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난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신부 이런 거 싫습니다. 교황 이런 거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많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무리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런 가운데 16세기에 넘어가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는 가운데, 이게 사람들의 눈에 커다랗게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그 교파 비슷한 그런 모임으로 등장을 한 게 이게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저런 사람들의 이런 모임이 응집이 돼 갖고, 그래서 커다란 어떤 그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게 이게 침례교회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침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혼의 자유예요. 목사든 아니면 누구든 여기 나와 있는 그 성도의 그 믿음, 그 믿음을 강제로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교회 가면 뭐 칼빈주의, 그러면 그냥 그 교회는 칼빈주의만 해야지 딴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분들이 영혼의 자유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영혼의 자유를.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진술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술문에 가면 앞부분만 이해하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개인은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혼이 옳다고 지시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것만을 자꾸 영혼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뒷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뒷부분. 뒷부분도 거기 나와 있다. 뒷부분은 어때? 영혼의 자유는 신자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단 말이야. 책임을 져야 돼. 영혼의 자유 좋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보고 나하고 똑같은 거 믿어야 된다. 이런 거 강요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영혼의 자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하지 않는다. 예. 나 영혼의 자유 있어? 그래서 난 그냥 낚시하러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캠프 골프 가서 그거 다 그게 영혼의 자유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지,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물어보면 다 영혼의 자유. 이건 불순종이지 영혼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 이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가 있어도 신자는 성경의 원리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영혼의 자유가 있어도 내가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너무 당연해. 믿고 싶은 건 믿어도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있는 것처럼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요. 읽어보면 나오는 그 원리. 그 원리들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영혼의 자유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어느 교회 가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성경대라는 교회, 지역교회 멤버가 되면, 심지어 세상에 로타리클럽 멤버가 돼도 로타리클럽 거기 정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나는 교회는 여기 다니는데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난 여기 오니까 흥이나 헌금이나 이런 거 강요도 안 하고, 그래도 목사금이나 설교 웬만큼 하고, 뭐 모든 게 다 자유롭고, 밥도 점심 다 그냥 거저주지, 커피도 다 거저주지, 뭐 여러 가지 뭐 에어컨 시설 모든 거 다 좋지, 애들 교육도 잘 시키지, 뭐 이러니까 나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는,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의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럼 가서 얘기하면은, 나 영혼의 자유야? 이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반만 알고 나머지 반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한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말씀드리는데, 필수 설교 40선. 왜 그걸 들으라 그래요? 이 정도는 들어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설교 40선을 들으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영혼의 자유인데 뭐 그냥 회원하면 안 되겠냐. 그렇죠. 나 세례 받았는데 그냥 세례로 그냥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의 자유인데 왜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믿음과 약속, 목사는 어떻게 선임하고,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풀고, 우리는 뭐를 믿고 이런 거 해놓은 헌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침례교회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자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사랑침례교회는 어떻게 한다, 거룩함과 그 다음에 사랑이 충돌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에 따라 거룩함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지 사랑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발견이 돼요. 죄가, 이거는 분명히 교인들에게 밝혀야 될 그런 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그걸 치리를 하지, 그걸 덮어갖고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가치예요. 왜? 그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죠? 적어도 6개월 정도 우리 교회 다니고 교회가 어떤가 다 살펴보고 우리 교회 설립 목적, 우리 교회 설립 목적 제일 큰 게 뭐예요? 킹잼 성경.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멤버만 하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멤버십을 주냔 말이야.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 교리, 가치, 철학,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따라야 제가 생존이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드렸잖아요. 생존이 가능하다. 생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법을 지키고 살잖아요. 다 누구나. 여기 나 자유야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다 영창 가고 이렇게 되지. 그렇죠? 한국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 있는 법이 있잖아. 그 법을 지켜가면서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지. 남의 거 다 탈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영혼의 자유야 그러면 경찰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다만 교회는 경찰이 없어서 그렇지. 나머지 운행이 되는 그런 원리는 똑같은 거다. 그래서 너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부터 8년 전인 2015년 1월 22일에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대로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올렸어요.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대로 가서 한번 여러분이 사이트에 가서 저 위에 가면 구글 검색이 있으니까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대로 치면은 그럼 이게 글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 주로 이제 1월 말쯤에 이제 미국에 가니까 1월 20일이니까 출국을 앞두고 아무래도 마음속 이야기를 쓰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배경과 성향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으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밝혔듯이 사랑침례교회는 무엇보다 영혼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어진 영혼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남용이 되면 교회는 말 그대로 혼돈의 도가니가 되고 맙니다. 물론 우리 중 아무도 이런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의 철학과 가치에 동의하고 순응하며 따라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으니까 10년, 12년, 13년 똑같아요. 내용이 맨날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8년 전에 얘기했던 것도 지금 8년 후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목사 설교 내용이나 주제나 이렇게 하는 모든 거 가서 보면 다 일관성이 있어요. 똑같이 일관성이. 그런 면에서 변화가 없어요. 8년 전에 했던 걸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 영혼의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의 리더가 되어 섬길 기회가 주어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가 이제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교회 모든 걸 잘 이해하고 따라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교회의 철학과 가치와 배치되는 본인만의 독특한 가치와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그것을 추구하면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결국 스스로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5천 명쯤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예요. 여기 남아있는 게 지금 1,000명인데 네, 한 5천 명 이상이 다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자기 거를 주장을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 제가 썼어요. 교회의 철학과 가치의 배치가 되는 본인만의 독특한 가치와 신념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런 게 다른 이런 교회 가서 속박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2015년 1월 10일 이 글쓰기 12일 전에 사랑침례교회에서의 생존 전략 이런 글을 제가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찾아보세요. 생존 전략 치면은 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자유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를 목사가 또 상세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미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거기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방언한다 그러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환난을 통과한다 그러고 킹잼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믿음을 내세우고 고집하면 이 교회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 주장하고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떠나는 그 5천 명 중에 많은 다수가 방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떠나는 거예요. 방언. 내가 했는데 왜 없다 그러냐. 예, 한 거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김기동 목사가 옛날에 살아있을 때 귀신아 그러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너 할아버지 귀신이지? 그러면 진짜라 그러고 그래요. 그거 진짜가 아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 그거 진짜예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 귀신이에요?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할아버지 귀신이 다 속이는 거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언했다. 방언했을 수 있지. 뭐, 살라살라하고 하는 걸 왜 못했겠어요? 했겠지. 저도 많이 봤으니까. 막 유창한 그런 말로 막 하고 그런 거, 그거 저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성경에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예, 그럼 그 있어요, 없어요? 신약성경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신약성경은 없어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타언어를 많이 말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타언어가 뭐예요? 다 터키 말, 그리스 말, 그렇죠? 마케도니아 말, 어디 말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그거 그렇게 늘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AD 90년경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진 그 이후에는 방언이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말로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내 말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옛날에 왜 필요했어요? 아, A라고 한 사람이 B라는 나라 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B라는 말을 말로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B나라 말을 공부를 안 했는데도 거기 딱 가서 말을 하면 B나라 말이 나와서 복음이 B나라 말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방언이라는 게 그 시대에 주어졌는데 근데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성경이 주어지고 모든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러고 하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해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이해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밤새 기도하는데 뭐 했냐 그러면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밤새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면서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도록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게 낫다. 알아듣지 못하고 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거기 기록을 했잖아요.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한 번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확실하게 구원 받았어요. 아, 그 구원을 누가 뺏어가냔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뺏어가요? 이 세상에 우주 공간에 제일 강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이걸 봉인했단 말이에요. 구원 받은 거를 봉인을 했는데 어느 누가 와서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지. 그렇죠? 마찬가지 환난 통과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세워진 목적이 킹잼 성경 이거 지키기 위해 세워졌고 이거 알리기 위해 세워졌는데 들어와서 킹잼 성경 틀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영혼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교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믿는 건 자유지만 글이나 말로 전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믿는 건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지만 전파하지 마라. 요 근래에 무슨 뭐 지구가 또 플랫하다고 평평하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믿는 건 자유죠 뭐 그거야. 그렇지만 그걸 교회에 들고 와갖고 쪽지해서 나눠주고 카톡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엄청난 음모론자가 있어요. 음모론자들이 앉아서 얘기하면 다 음모론, 모든 게 다 음모론. 그러면 뭐라 좀 교회에 와서 그러지 말라고.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자유가 안 되니 그게 이제 정상인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계속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여기 쓴 거예요. 밴드, 카톡방 등 어디에서도 교회의 믿음과 반대되는 글을 올리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글이 올라오거든 운영자는 속히 지우고 당사자에게 올리지 말라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밴드, 카톡방 등이 자칫 잘못되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쓸데없는 말에 온상이 되기 쉬우니 모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8년 전에 올려놓은 거예요. 저희 전학교회는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갖는 거, 오프라인상에서 성도들끼리 모임을 갖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교제하도록, 예, 여러분 많이 만나서 그래서 교제하십시오. 이거를 장려하는 그런 교회예요. 일반 교회 어디 교인들끼리 모이면 다 감시해갖고, 예,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모이는 걸 오히려 장려를 합니다. 예, 그런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되 다만 쓸데없는 글이나 쓸데없는 영상 등을 올려갖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모든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에서 오고 가는 말이 순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말이 돼야 된다. 영혼의 자유니까 아무 말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고 가는 말, 서로 하는 말이 우리의 대화가 어떤가 살펴봐야 된다. 막 반말로 야 너 뭐 이게 나오면 이건 교인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빠 뭐 거기다가 언니 형부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갖고 하는데 무슨 언니 형부 뭐 오빠가 왜 나오냐고 이건 아니죠. 개인끼리는 괜찮아요. 개인끼리는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 어떤 뭐 카톡방 모임이 있고 모였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오빠 뭐 형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은 교회에서는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 30살짜리도 결혼해서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호칭은 구습이고 일반 교회나 사회 클럽에서 가능한 그런 일이다. 다 이렇게 뭐 속해 보고 나서 술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건 일반 교회에서나 그러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해도 서로가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경건함으로 대해야 된다. 옷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만날 때도 특히 자매님들은 선정적인 옷을 피해야 된다. 이것은 세대차의 문제가 아니다.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다 경건하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를 이게 올려준 거예요. 이게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가장 나쁘고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쓸데없이 남을 비방하고 다니는 거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있다 해도 이 경우 후에 비방이 진실이 아님이 드러나도 비방의 대상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비방을 하잖아.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이미 지구 몇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해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예.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호불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교회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이 사람이 한 게 잘못된 거면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나는 입 닫든지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예,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예와 아니오로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이 글을 통해 우리 교회 왜 출석하는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게요. 이 교회 오실 때에는 가장 먼저 과거의 틀을 버리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큰 틀, 그걸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게 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이 교회의 대의나 추구하는 방향과 어긋나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다 버려야 그래야 이 교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예, 그걸 좀 기억하시고, 어떤 분이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해 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함을 나의 우수함으로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 킹제임스 성경 써.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한 거지 내가 우수한 걸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함을 나의 우수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겠어요. 마치 명품을 걸치면 자신이 명품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듯이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성경 지식이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많이 배웁니다. 이게 많이 배웠는데 배우고 난 다음에 그저 남 지적만 하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그거 안 되거든요. 뭐 저와 저희 가정부터 정신 차리고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다 프로그램이다 열심히 참석하며 뭔가 나를 채우고 덧입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예, 나의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걸 배우고 있다. 기존 교회는 덮는 걸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카미플라지 이렇게 해갖고 변장하고 위장을 해서 나를 포장하는 거를 많이 배웠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예, 껍질을 벗겨내는 걸 배워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취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래야 우리 교회에서 살 수 있지. 예, 그게 아니라 나는 뭐 해갖고 막 늘어놓고 이러면은 그러면 힘들다. 그건 기존 교회의 기존 구습 거기서 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이게 부족한 사람이고 예,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야 그래야 이 교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는 내면의 껍질을 벗기고 투명하게 자신을 내어놓아야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다. 누가복음 강의에 예, 제가 70번인가 얼마를 했는데 그 가운데 중간쯤에 취약함의 아름다움이란 그런 예, 설교가 있어요. 취약함,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건가. 예, 그렇게 돼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제가 쓴 이런 글을 보고 무척 분개해갖고 예, 그때 이제 그때는 제 핸드폰 번호가 이제 노출이 돼 있어서 저한테 긴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 이분은 제가 쓴 드보라 여자 목사, 여자 목사는 안 된다 그 글을 보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쓴 거예요. 여자 목사를 안 세우시면서 왜 주일학교 교사는 시키나요? 어불성설이네요. 성가대도 못 쓰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썼어요. 남자의 고환을 잘라 소프라노 시켜야 되는 이게 여자분들이 이게 써야 돼 그래 목사한테 예, 머리도 짧게 못 자르게 해야죠. 예배시 흰천으로 머리 가리게 하고요. 목사님 인정 안 해도 현재 다 예언하고 환상 보는 사람 많습니다. 눈 가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개인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은사 주세요. 예수님은 목사님과 생각이 다를 겁니다. 무서워서 그 교회 못 가겠어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해. 뭐 아니 언제 오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뭐 우리 교회 꼭 좀 와달라고 언제 그랬어요. 제가 예, 원하시면 이 교회 다니시고 원치 않으시면 안 다니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0% 그렇게 얘기하지. 언제 제가 와달라고 이렇게 제가 언제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이 교인들 중에 저한테 그런 요청 받은 적 있어요. 꼭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안 그래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해서 뭐가 틀려서 나갑니다. 그러면 아, 그럼 가서 평안히 믿음 생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우 형제님, 집사님 우리 교회 좀 남아주십시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왜 그래요? 영혼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분이 그 싫다고 하는데 그걸 데리고 제가 같이 무슨 일을 같이 해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홍승대 형제님 여기 14년 우리게 제일 오래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나. 가치가 다르면 맞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면은 좌익지잖아요. 내가 그럼 좌익교회 가서 해야지. 여기 가서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좌익이신 분들은 다 원하시는 대로 나가서 믿음 생활 해라. 그래서 교회 한 20%가 나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교회 가기는 아주 평안하고 교회 가기는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상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쿨하게 나가서 하면 제가 존경을 한다니까. 아 그렇지 믿음대로 사는구나. 그런데 숨겨 좌익인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의 믿음하고 다르다 나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수하고 나가시면 돼. 나는 맞는 데 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위선을 부리냐,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위선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이면 전하 교회 집사, 지역 인도자 등에게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전하 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사람이므로 혹시 잘못 보고 잘못 행하면 그러면 인정을 하고 교회 앞에 시위를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아, 영혼의 자유가 뭘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해하셨죠?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에 내가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 이런 것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면 그러면 그건 영혼의 자유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잘 해서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